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몇 개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은 네 개의 내용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10장과 11장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첫 소단락은 1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파송하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앞에 나왔던 8장과 9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부터 보시면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네 번째 기적 이렇게 기적 4개를 행하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처음에 나와요. 그때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디를 가시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눕힐 곳이 없다. 나는 정처가 없다. 또 평안하게 살기 없다. 이렇게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내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주님 따라가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 치르게 하라.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가 되는 제자로 부름받는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적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집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마태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에 손가락질할 때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따라간 다음에 금식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욕지거리를 듣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세포도 주는 새 가죽부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부르신 두 번째와 관련된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주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이 나오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 주님이 품으셨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추수꾼이 되고 또 다른 추수꾼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단락인 8장부터 9장까지 나왔던 제자 부르심 내용을 보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귀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 주님께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역하라고 직분을 맡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 또 이렇게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10장부터 똑같이 제자 부르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되고 또 조금 더 풍성하게 그렇게 이야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을 한 번에 다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내용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부름받은 12명은 이들 이외에 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라고 불렸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중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또 부르시고요. 나중에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은 한 번만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주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실 때마다 또 제자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실 때마다 여러 차례 부르시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청년 때나 또 사역을 하면서 종종 그런 의문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게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하는 사람 다 제자로 삼아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딱 집어서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나?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는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거니까 너무 이건 좀 예수님에게 너무 주권이 가 있다고 할까요? 우리의 선택권을 박탈당한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렇게 흘러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어떠냐면 부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 십자가 지러 갈 테니까 따라올 사람 그러면 손을 안 들어요.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은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1,000명씩 있는데 그중 예수님이 12명만 딱 선별해서 부른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다들 그냥 와서 병이나 고치고 기적이나 경험하고 내가 원하는 거나 하고 이러면 좋지. 그냥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 거기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따로 선택했으니까 따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래서 이들은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그게 나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힘들고 어리고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이것보다 귀한 은혜가 없죠.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주님이 맡겨주셨어도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쭉 올라가시다가 힘들어서 쓰러지시잖아요. 그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젠장 오늘 재수 못 붙었나 이게 구경하러 나왔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야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굉장히 귀한 은혜입니다. 이게 뭐 성도분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필 주님이 왜 나를 이런 교회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말도 안 듣는 권사들이 있는 똥꼬집 부리고 있는 장로들이 있는 이런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기왕이면 조금 좀 넉넉하고 편안하고 숫자도 많고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데로 좀 보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인간이니까 다 하거든요. 그러고서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누가 저 교회 가려나 하면 사실은 주님이 딱 선택해서 보내지 않으시면 아무도 안 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저런 교회를 갈까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게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아 주님이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나중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장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두런두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은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교회로 가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자녀를 나에게 이 가정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내가 원했던 모습이건 원치 않았던 모습이건 이게 가장 귀한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치유의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 귀신 쫓아내거나 치유하는 능력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능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던 권능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몇 번이나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이런 권능들은 어디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공부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나요? 어디 학원 다닌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훈련해서 습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권능을 주셔서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조금 가까이랑 맞붙어서 생각해 보자면 어제 보았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 가르치셨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사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전파하는 능력도 주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은 닮은 모습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가르치는 능력은 안 주셨습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왜 가르치는 능력을 안 주셨을까? 이걸 주셨으면, 그랬으면 모든 성도들이 설교 시간마다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게 잘 가르칠 텐데 가르치는 능력은 안 주시고 전파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거나 이것만 주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능력은 각자 알아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찌 보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을 했었던 마틴 루터가 설교 준비를 늘 열심히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설교해야지 되고 설교도 많고. 근데 어느 날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너무 열심히 준비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리고 설교를 해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설교 준비를 좀 안 하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설교하러 올라갔대요.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죽을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친구가 물었답니다. 그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루터야, 네가 설교 준비를 안 했구나. 설교 준비를 하도록 해라. 가르치는 권세도 사실은 가르치는 능력도 예수님이 그냥 콱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병 고치는 능력 주시는 것처럼. 근데 그건 안 주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를 보내실 때에 모든 능력을 다 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1번, 2번, 3번, 4번, 5번 다섯 가지 능력이 필요할 때 4번, 5번 두 가지만 주시고 1번, 2번, 3번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도 달라고 그것도 주님처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데 주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받아 사는 것도 있고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능력, 내게 없는 능력인데 내가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실 때 보면 모든 걸 다 주신 게 아니라 아주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걸 다 주신 게 아니라 일부는 안 주셨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얄미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적절하고 좋은 환경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참 힘들고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돈을 많이 주시고 아주 좋은 학벌을 주시고 이래서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병 고치는 능력을 안 주셔도 가서 사역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환경을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 내일 본문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15절까지가 지나고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권면하고 명령하시는데 똑같습니다. 1번 환경 안 좋다. 2번 환경 안 좋다. 3번 사람들이 다 너희를 때려 죽이려고 할 것이다. 상황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 모든 것이 유복하고 넉넉하고 형통하는 그런 좋은 환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좋은 환경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사는 걸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너에게 담대함을 줄 테니까, 지혜를 줄 테니까 나가서 목숨 걸고 담대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치고 이겨나가라. 참 모습은 보기 좋고 그냥 그럴듯한데, 이야기는 그럴듯한데 인생 무진장 피곤합니다. 그냥 넉넉한 환경을 주시면 되잖아요. 태어나 봤더니 그냥 막 돈이 많아.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그냥 롤스로이스를 몇 대씩 굴리고 다녀. 그러면 특별히 고민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가서 뭐 좋은 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좋은 여건에서 사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보낸받는다는 건 주님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감당하는 것이 제자로 보낸받은 것이지 환경을 좋은 곳으로 막 만들어 나가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때때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막 얄미운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권세를 주셔서 보내십니다. 상황은, 형편은, 처지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압살당해서 죽을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그것으로 그것을 잘 헤쳐나가고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분 나빠도 이걸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되고 이와 같은 은혜를 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열두 명의 이름을 쭉 적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열두 명을 선택하셨잖아요. 열두 명이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이건 복에 따라 다릅니다. 먹을 건 조금밖에 없는데 열두 명이 나눠 먹어야 되면 많은 숫자고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12명이 뭔가를 나눠야 되면 적은 숫자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세우시고 이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종종 목회자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주님께서 너에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서 12명을 주시면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우리는 오늘 흔히 이야기하는 뭐 장로, 권사, 집사 다 포함해서 12명을 너에게 주시고 그 12명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하시면 그럼 숫자가 넉넉하겠는가? 너는 마음이 풍요롭겠는가? 예수님께서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내세울 것 없고 볼 것 없는 12명만 세우셨습니다. 12명만. 참 뭐 이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딱 올라오셨을 때 천사들이 막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천사들이 물었다고 그러죠. 주님 뭐라고 오셨습니까? 제자들 세워두고 왔다. 제자들 몇 놈이나 세우셨나요? 열두 놈 세워두고 왔다. 만약 제자들이 주님 맡기신 잘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끝장이다. 다른 길은 없다. 세워놓은 열두 명이 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 아우 나 같은 거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다 하나, 아우 내가 못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 더 잘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 그냥 내가 끝입니다. 주님께서 더 많이 세우신 게 아니라 그냥 고작해야 12명 세우시고 그걸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어도, 능력이 없어 보여도 내가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가정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뭐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옆에는 김장로가 하겠지.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형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못하고 요한이 못하면 저기 와서 유명한 돈 많고 학벌 좋은 바리새인이 와서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제가 설교할 때에 1장부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인데 이 내용은 전체 주제를 놓고 보면 딱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 1장부터 4장, 5장부터 7장, 8장과 9장, 지금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셨잖아요.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어떤 것이냐? 구약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여러 직분들이 있었죠. 구약시대 때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제사장도 있었고요. 왕도 있었고요. 사사시대에 가면 사사도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직분들이 있었어요. 가족들마다 두령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족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직분을 완성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이고 사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여러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 선지자가 되는 것, 왕이 되는 것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고 완성적인 직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귀한 분이고 너무나 훌륭한 분이고 한번 만나보면 좋을 만큼 그렇게 참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 받았던 직분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받았던 직분보다 제가 받은 직분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보다 제가 받은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보다 모세보다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어디에 보내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시건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와 직분이 없음을 늘 생각하고 잘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모르던 사람, 주님을 배척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또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들에 불과하지만 주께서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때때로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고 그리하여 힘들고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더라도 우리가 늘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시고 동행하시고 결국 상 주실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